레위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거룩한 예물과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 주님께서 주라 그러셨으면은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줘야겠다 하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일은 전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3D 업종의 일이었습니다. Dirty, difficult, dangerous. 첫 번째, 제사장의 일은 지저분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주 업무는 부족간의 백정이 하는 일로서 하고 한 날 칼로 양과 소와 염소를 죽이고 피를 뿌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dangerous,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기껏 일해놓고 제사드리다가 불맞아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difficult,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힘이 세고 죽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동물들과 씨름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안정적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흉년이 들고 외적의 침입이 있으면 재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재미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즐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누구도 제사장이 되고 싶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기시지 않고 자신이 지정하신 자 그리고 그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지정하셔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을 돕는 일도 3D 업종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레위 자손의 지파들만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인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레위의 증손자인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론은 물론 모세의 형으로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자들 모두 레위의 자손이었지만은 광의로 레위인이었지만은 담당하는 일들이 달랐습니다. 많은 일이 달랐지만은 모세오경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은 성막과 성막 안팎에 있는 성물들, 거룩한 기물들을 지키고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은 협의의 레위인들은 성막 주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지만은 이들의 1차적인 임무는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죽임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임무도 수행했지만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규정하신 통로를 통하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성전 구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무정한 인간이 먼저 정결의식과 제사의식을 치르지 않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부딪히면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성막 주위에 있는 펜스를 뚫고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동쪽에 낸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게 하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먼저 번제단으로 가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레위인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만이 다룰 수 있는 성물들, 예를 들어서 성전뜰에 있는 번제단과 같은 것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임무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그 많은 말씀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일 먼저 너희는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관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고 레위인이 성소에 관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너희들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대로 입술이 부정한 자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뵈면은 그것은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책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곧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도 나답과 아비우와 같은 운명에 처할까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진리이지만 우리는 교회에 가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정통 장로교회에서는 아직도 믿는 진리입니다.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이 사용하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Question number 83번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질문에 답합니다. 회개를 위한 거룩한 복음과 크리스천의 징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뭐냐고? 여기 보면 회개를 위한 거룩한 복음 선포하는 것이라고. 복음 선포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크리스천의 징계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 징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 선포와 징계는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문을 닫아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내용 그대로입니다. 장로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말씀 선포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3D 업종이고 사람들의 미움을 사는 직업일 뿐만 아니라 풀타임 잡이었기에 하나님은 다른 지파 자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밭과 과수원과 풀밭에서 일해서 먹고 살게 하셨지만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는 제사장과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20절 말씀대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서 기업도 없겠고 분깃도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또 24절에 가서 보면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 땅이 없으리라. 너희 성전을 섬기는 자들은 제사장이건 아니면 레위인들이건 유산이나 기타 재산이 없으리라. 왜? 내가 너희의 분깃이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물론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먹고 살 곳이 없고 살 집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게 하시고 이것이 오늘 설교 첫 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들이 살 성읍도 마련해 주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제사장들에게는 18장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성물을 주셨습니다. 여기 성물,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물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 드린 모든 성물, 이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민수기 18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언급한 모든 구체적인 거룩한 예물들을 가리킵니다.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모든 소제, 속건제, 속죄제의 제물들, 이 동물들 부위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가슴과 넓적다리 부분, 이거 제사장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밭의 모든 첫 소산, 그에게는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핵곡식 이거 제사장에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모든 초태생의 예물들, 처음 태어난 소, 양, 염소 이거 제사장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첫째 아들과 첫째 나귀 같은 경우 첫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돈으로 대속해서 돈으로 제사장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일 좋은 것들을 받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게 하시건 이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명하셨고 경건한 백성들은 지켰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렇고 그렇다면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은 뭘 먹고 살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십일조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8장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십일조를 내가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거를 설명하면 레위인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좋은 밀과 보리, 흠이 없는 소와 양과 염소, 좋은 포도주와 감람류와 무화과 열매 십일조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자신들이 받는 십일조 가운데 가장 좋은 것 10분의 1을 떼어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살 성읍과 십일조로 받은 동물들을 기를 목초지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35장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두지파로 하여금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의 성읍들 가운데 48개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의 성읍들 가운데 48개 성읍에 레위인들도 흩어져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의 본을 보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받은 성읍 주변의 들판, 성읍 사면으로 가로 2,000규빗, 세로 2,000규빗의 땅도 주게 하셔서 소와 양과 염소와 기타 가축들, 예를 들어서 나귀 같은 것들, 때로는 그 낙태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키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각 부족이 제공한 할 땅의 크기는 각 부족에게 할 땅단 땅의 크기에 비례하게 하셨습니다. 큰 부족은 작은 부족보다 더 많은 성읍 공급해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읍들을 공급했는지 여호수아서 21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실 성읍을 공급해 주시고 목초지를 공급해 주셨지만은 이들이 받은 땅은 다 합쳐도 가나안 전체 땅의 0.1%밖에 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1%도 아니고 0.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서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내가 네 분깃이요 내가 네 기업이니라. 실질적으로 너희에게는 아무 땅도 아무 유업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는 그저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살 수 있는 성읍만 있고 백성들이 십일조로 드린 동물 몇 마리를 키울 수 있는 조그만 풀밭만 있지 농사지을 땅이 없다. 너희가 팔아먹을 땅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태어난 것들, 초태생들,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내게 바쳐서 내가 부르고 나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초태생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 애굽 왕의 첫째 아들을 포함해서 애굽의 모든 동물들의 첫째 난 것들, 이거 다 죽이셨는데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죽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를 섬기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죽지 않고 구원받은 건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땅에서 수확한 모든 천열매도 다 내게 바치라고 하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거저 주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내게 바치라고 하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자기 땅처럼 가꾸고 살게 하시고 그 땅 소산의 10분의 1만 요구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땅을 소작을 주면서 10분의 1만 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최소한 30%, 40%, 50%를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요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맺은 언약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이 짓지 않은 성읍과 집을 주시고 그들이 갈지 않은 밭과 가꾸지 않은 과수원을 다 주시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시면서 맺은 언약의 일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양심이 깨끗했다면 이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를 보면은 현실이 어떠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셨습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주님 앞에 제사드리는 거 야 귀찮다 하면서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온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들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보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은 제가 생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사장은 그런 대로 났는데 레위인들은 늘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가. 이스라엘이 전부 망해서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가고 간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령을 선포하고 너희는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정하신 레위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레위인들 거의 대부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봐야 먹고 살 길이 암담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자신들이 해야 될 것 하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독한 삼촌 밑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즉사도록 고생하고 난 후에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는 정신 차리고 단을 쌓고 선한 대로 주님께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교활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기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늘 씨름을 했던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모했던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20년이라는 연단 기간을 통해서 그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를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에 제단을 다시 쌓았지만은 십일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뭄과 흉작과 역병 때문에 소산이 적은데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께 십일조를 드리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연재해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원인이 아니라 너희가 불순종했던 결과다 말씀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 분석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자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살 집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과 마당이 없고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 하나도 없지만 자신의 개인 소유 없고 집 문서가 없지만은 그러나 매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세속적으로 절대 잘 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궁핍하게는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복되고 풍성한 삶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기에 한눈 팔지 않고 일편단심 목회에 전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데 이 원칙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영원불변한 원칙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를 전도사와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처음 갔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구전도사 돈 있어? 예,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파트 판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써. 목사는 자기 개인 주머니를 차고는 목회를 제대로 못해요. 목사가 돈이 많으면은 목회를 제대로 못해요. 그거 다 써. 돈 다 떨어지면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 교회에서 은사금 줄 테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돈 잘 썼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돈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그래? 처음에 애들은 다 커서 대학 갈 나이가 다 됐는데 2,000불을 주십니다. 교회 돈이 많은데 2,000불을 주시는 거예요. 좋게 해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딴짓하지 말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목양에 전념하는 연습 좀 해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십일조를 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신약 어디를 찾아봐도 십일조를 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십일조를 내지 않는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왜?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을 늘 잊고 살기 때문에 외적으로 최소한도의 율법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을 보니까 십일조를 드리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 잘 됐다. 십일조 드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구약의 율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의무보다 몇 배나 더 되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율법의 십일조에 제약받지 않고 10의 2조, 3조, 4조를 주님께 드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11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신약을 보면은 11조를 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11조를 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11조를 규정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조는 폐지됐다 그래요. 10분의 1 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11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세월이 지났다고 그 하나님의 뜻이 변했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14장에 있는 11조에 관한 규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시작하셔서 14장 28절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왜 11조를 내라고 하는가? 단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 성읍에 거하는 객들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성읍에 거하는 고아와 다른 가난한 자들 먹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11조 안 내더라도 하나님께서 11조를 규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돈을 가지고 교회 목회자 맡겨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밖에 있는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 이들 다 먹여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약에서 레위인에게 거룩한 예물과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고 하신 하나님은, 다시 얘기해서 의식주를 제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자들 전도 내보내면서 아무것도 없이 내보내면서 너희들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소를 걱정해서 한 말이냐? 아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과를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군대로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군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공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짓게 했으면은 농사에 나는 것 당연히 먹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리면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말합니다. 목회자 먹고 살게 하는 것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작아서 먹고 살지 못하게 하면은 변명거리가 되지만은 이제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번듯하게 월급 버는데 그 교회 목회자 먹여 살리지 못하면은 크게 잘못된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들 가운데 행정하는 장로들 또 행정하는 목사들 존경할 자로 알되, 당연히 존경한다면 의식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목회자들은 더욱더 그리할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더욱더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좋은 것을 먹으면은 목회자도 똑같은 것 누리게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고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 하면서 입술만으로 얘기하고 실제로 먹고 사는 것도 도와주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비싼 차를 사고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집을 짓고 하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거 다 썩어 없어지듯이 너도 썩어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얘기는 복음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여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 사랑하고 삽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믿음 안의 식구들 이들에게 선을 행하며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렙돈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드린 과부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재산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세리 삭개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자신의 전부인 향유 옥합을 깨워서 주님께 부은 창기 여인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놓은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목사가 왜 갑자기 11조 얘기를 하고 돈 얘기를 하는가? 지난 13년 동안 저는 돈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돈 얘기하면 여러분이 도망갈까 두려웠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도망가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돈 얘기를 1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수천만 번 얘기해도 통하지도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제가 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구약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체험한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들 자신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원천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화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산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신실한 어른 40명만 있으면 그들의 11조와 기타 헌금으로 풀타임 목회자 2명에다가 파타임 전도사 2명 충분히 부양하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던 지역에 맞은편에 있었던 미국 교회에 120명 애들까지 12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른들이 전부 11조 이상을 합니다. 부목사도 있어갖고 다 먹고 살게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20여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 같은 길 쭉 올라가면 갈 수 있는 조그만 다른 도시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부목사를 보내고 다른 헌금 잘하는 성도들 보내서 개척한 그날서부터 먹고 사는 것 염려 없게 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됐으면은 여러 명 계좌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들, 교회 바로 옆에 목사관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생활비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 교회를 세웠다면은,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는다면은, 그리고 그 교회 목회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 것을 믿는다면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믿는다면은, 교회 목회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급해 줘야 됩니다. 많이 버는 자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목회자들도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신 개인의 집과 목초지가 없다고 괴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렌트 하우스에 살 집이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지족하고 말씀 선포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 다 자기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없었습니다. 오늘 인간은 악해서 오만 가지 따지면서 내가 희생을 치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후 지금까지 여러 목회자들이 동역을 해왔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저뿐만 아니라 부목사, 전도사, 협동목사 4명이 같은 시기에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목회자에게 먹을 만큼 공급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의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도 그들을 선대한 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압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 김경민 목사님, 최숙현 사모님 그 두 아들이 이곳에 도착해서 이제 3월 초서부터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됩니다. 원하옵기는 여러분과 저가 그리고 김 목사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모두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